세계 뉴스입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제 첫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는 이날 미 중동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90분간의 토론에서 연방 대법관 임명과 경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등 6개 주제를 놓고 열띤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두 후보는 처음엔 신중한 어조로 시작했지만 토론은 빠르게 이어졌고 서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필요한 장비 등이 충분했었다고 주장하면서 백신 개발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했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계획이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위험을 알면서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후보는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에서 대규모 시위로 이뤄진 인종차별과 폭력 사태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한편 두 후보는 10월 15일과 22일 두 차례의 TV 토론을 더 진행할 예정이며 대선 투표는 11월 3일 실시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주 일본과 몽골,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6일 일본 수도 도쿄에서 호주와 인도 외무장관과 두 번째 쿼드 회의에 참여합니다. 이어 7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이어 7일과 8일 한국 서울을 방문해 고위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은 최근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미 정부는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응해 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사령부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사진을 게시하고 지역 불안정을 초래하는 모든 행동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어제 SNS 계정에 북한이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발사한 ICBM급 화성 15형과 SLBM 북극성 3형의 무협이라고 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야망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감시하고 있고 전략사령부는 역내 불안정을 조성하는 모든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태스크포스는 북한이 완전 핵무장을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재래식 무기도 미국과 동맹국의 위협이 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대형 산불이 두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으로 기록될 이번 산불은 서해안을 따라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주 생산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 145만 헥타르와 인근 오리건주에서 약 40만 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불은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이번 산불로 포도주를 생산하는 두 곳의 농장이 파손되고 리조트 호텔까지 번지면서 6만 8천여 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너무 빨리 번져 진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71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여전히 하루 3만에서 4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전체 사망자는 약 20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디즈니는 어제 성명에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경영난을 토로하면서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월드 등 미국 내 테마파크 근로자 2만 8천 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3,365만여 명과 100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뉴욕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30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해역의 한국인 피살 사건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는 실제 사과라고 볼 수 없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지만 북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장기 국방전략 마련을 위해 구성된 미 의회 초당적 기구가 북한이 완전한 핵무장을 향한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함경남도, 오후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0도에서 16도, 낮 최고 13도에서 2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해역에서 한국인이 피살된 데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는 실제 사과로 볼 수 없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당시 총격을 가한 군인뿐 아니라 고위 당국자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웨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인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에 살해된 사건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한 건 사과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건에 대한 유감 표시를 한 건 중요한 제스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을 때 지시나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는 사과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은 끔찍한 인권유린의 책임이 총격을 가한 당사자뿐 아니라 북한의 더 높은 권력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번 행위는 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가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군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제인권법을 어기고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죽이는 건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생명권과 관련한 제네바 협약도 위반한 행위라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 당국자들이 한국인 피해자의 시신을 불에 태웠거나 유실했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한국인의 월북 의사와 상관없이 구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검사를 하고 망명 의사를 확인하는 게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한국인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번 사안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한편 이런 불법적인 사례에 이르게 된 북한의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지만 최근 발생한 서해상의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째지만 북한은 한국이 요구하는 공동조사나 군 통신선 복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18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다고 30일 보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 위협을 막기 위한 사업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부족점들을 지적하고 국가적인 비상 방역 사업을 보다 강도 높이 시행할 때 대한 해당 문제들이 심도 있게 연구 토의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회의에서 우리식대로 우리 지혜로 방역 대책을 더욱 철저히 강구하고 강철 같은 방역 체계와 질서를 확고히 견제할 때 대해 강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지난 21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 A씨가 22일 북한의 등산 곳 인근 바다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이 사건에 대해 김 위원장의 사과와 사건 경위를 담은 통지문을 통일전선부 명의로 한국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 통지문과 한국 군당국이 각각 밝힌 조사 결과 내용이 피격 당시 해당 공무원의 월부 의사 표명 여부와 북한군의 시신 소각 여부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배치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건 규명과 시신 수습을 위한 공동조사, 군 통신선 복구 등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 공무원 총격 사건이 신종 코로나 유입 차단 과정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임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가 김 위원장이 대남 통지문에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와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불과 나흘 만에 열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이번에 정치국 회의는 이 방역에서의 부족점을 토의했다고 말했거든요. 그 부분은 이번 사건 대응에 대한 논의를 은유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 사건이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고 방역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부각시키려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밝힌 사건 경위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한국 내 여론이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측이 추후 추가적인 해명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25일 보낸 대남 통지문에 최고 지도자의 사과가 담긴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북한 측의 입장이 새롭게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 때문에 정치국 회의에서 이 사건 대응책을 논의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발빠른 사과가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움직임을 약화시키고 한국 내 여론을 갈라놓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게 북한의 판단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신경 쓰인 게 국제사회 여론. 국제사회에서도 뭐 일부 구테우스 사무총장 정도 얘기하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다른 국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나오는 미국 측에서 얘기를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 제기는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볼 때 북한이 뭐 이 문제를 다시 더군다나 국내적인 정치국 회의에서 꺼냈을 가능성은 제 생각에 커 보이진 않고요.
이런 가운데 북한 대내 매체들은 이번 사건을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내부적으로 여러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정권으로선 이 사건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게 민심 관리 차원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북한 정권이 지금 위기거든요. 이 대북 제재, 코로나, 역대급 수혜, 당장은 75주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성과는 물론이거든요. 지금 뭐 인민들, 수혜 입은 인민들 임시 거처조차 다 마련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확산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어떤 그 내부 동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숨기고 있다.
한편 A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한국 군경의 수색이 열흘째 이어졌습니다. 해양경찰청은 30일 A씨의 시신과 소지품 등을 찾기 위해 해경과 해군함정 26척, 관공선 9척 등 선박 35척과 항공기 7대를 투입해 연평도와 소청도 해상을 광범위하게 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장기 국방전략 마련을 위해 구성된 미 의회 산하의 초당적 태스크포스가 북한이 완전한 핵무장을 향한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생화학 무기도 주목해야 할 새로운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국방의 미래 태스크포스는 북한과 관련해 주시해야 할 새로운 위협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 진전은 물론 생화학 무기 개발 현황에도 주목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가 만든 초당적 특별전담팀인 이 태스크포스는 29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지도 아래 북한은 완전한 핵무장을 향한 끊임없는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7월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첫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고 그 이후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정교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제작하고 시험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 우려되는 건 북한의 생화학 무기 생산과 비축이라며 특히 미국의 안보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에 더욱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유난히 규모가 큰 재래식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태평양 지역 영내 동맹국들과 미군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8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미국의 국방 자산과 역량을 검토하고 향후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안보 혁신 기반 현황에 관한 평가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족한 이 태스크포스는 위원회 소속 총 8명의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관한 평가와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지원을 담은 이번 보고서를 약 1년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보고서에서 특히 안보 동맹과 핵 협약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가 2차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만료를 앞둔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즉 뉴 스타트를 연장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이 사라진 상황에서 뉴 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 간 유일한 양자 핵 군축 합의로 남아있다며 이 협정의 부재는 중국과 러시아, 잠재적으로 이란도 핵 역량과 무기고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적국들과 파트너들에게 모두 해로운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국제조약인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더욱 훼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장기 전략 중 하나로 파트너십과 안보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태스크포스는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과 강인한 군사력을 가진 글로벌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새로운 파트너와 관계를 촉진하는 동시에 오랜 동맹국과의 지정학적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밀정보동맹체인 파이브아이스 국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그리고 일본 한국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한국과의 오랜 양자 안보 협정은 중국의 부상의 여파로 선구적인 동맹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 간 역사적 갈등과 무역 분쟁으로 인한 적대감 증가는 도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을 위해 경쟁국인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을 해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김성 유엔 주재 대사가 자국에 대한 핵 위협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2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행한 제75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변함없는 투쟁 목표라며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면전에서 반공화국 적대 행위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 무장 장비들이 한반도에 투입되고 각종 핵타격 수단들이 북한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며 이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김 대사는 우리가 찾은 결론은 평화는 어느 일방이 바란다고 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누가 선사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오직 전쟁 그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가질 때만 진정한 평화가 수호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 대사는 약 10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이날 김 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이 빈틈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염병 유입 위험성이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사소한 행위나 양보도 허용하지 않고 국가 비상 방역 조치들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인민의 안녕과 국가의 안전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 외교적 움직임에 대해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행보로 해석했습니다. 당분간 북한과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조셉 유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북핵 수석대표 회동과 10월로 전망되는 미중 외교장관의 잇따른 방안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so there's an issue there. But there's obviously also the issue of U.S.-China relations.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 이들 나라는 모두 6자회담 당사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관련한 움직임뿐 아니라 긴장관계에 놓인 미국과 중국, 역사 문제에서 촉발된 한일 간 껄끄러운 관계를 둘러싼 행보일 수 있다고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분석했습니다. 마셸 빌링슬리 미 국무부 군비통제특사가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폼페오 국무장관이 10월 초 한국을 찾을 예정인 만큼 중국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으려는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헤리카 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최근 활발해진 한반도 관련국의 외교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행보는 미국 간 10월 깜짝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단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되면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상을 차리려 하는 것으로 읽힌다는 겁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방미는 북한에 보다 유연성을 발휘해 주도록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한국 공무원 살해 사건은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는데 더 많은 양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주장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한반도 관련국들이 북한 문제를 다자간 협력 사안으로 보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 대선 전까지 어떤 협의에도 관심이 없는 만큼 지금의 움직임들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한 실질적 진전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과 관련한 각국의 다자간 노력이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예를 들어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일본과 북한, 양자간 사안으로 비칠 수 있지만 사실상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과도 연관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 문제는 미북, 남북 관계를 넘어 동아시아 국가와 유럽연합 등을 포함하는 다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H.R.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17년 미국과 북한이 전쟁 직전까지 갔었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포기 설득을 위해 전례 없는 제재와 함께 군사 역량을 인센티브로 사용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신문 부편집장이 신간 경로에서 미국과 북한이 전쟁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다고 기술한 것과 관련해 과장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29일 텍사스 트리뷴 페스티벌과 제휴한 워싱턴 포스트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 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독자들의 판단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드워드 부편집장의 책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인터뷰에서 우드워드 부편집장이 우리가 북한과 전쟁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묻자 맞다고 답한 뒤 그 누가 아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기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그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중요한 것은 단지 외교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와 군사적 우발 상황 대비는 별개가 아니며 이 둘을 통합시켜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기가 없을 때 더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는 인식했다는 설명입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이것이 그렇다고 전쟁을 향한 행진을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김정은에게 당신은 무기가 없을 때 더 안전하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다는 논지를 시험하기 위해 전례 없는 제재와 함께 군사 역량을 인센티브로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가 김정은이 일본, 한국, 미국에 대한 공격을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여전히 무책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맥메스터 전 부자관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전략은 힘의 요소들을 통합하고 또한 중국과 명확하게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모든 도발은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서로 더 가깝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런 최대 압박 전략은 여전히 온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하기로 결심한 건 이전 노력의 실패 패턴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2월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됐던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약 13개월 뒤 2018년 3월 물러났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UN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동상 건립 사업, 군사 협력 등 다각적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벤츠 등 사치품 수입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에 관해 지다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공개된 연례 중간 보고서에서 전문가 패널이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대북 제재 위반 현황을 조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에도 이어지는 북한 정제유 수입과 석탄 수출 등 불법 해상 활동, 노동자 송환 기간 이후에도 지속되는 해외 인력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 가상화폐 탈취와 금융기관 공격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제재 회피 현황이 주로 명시됐습니다.
먼저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을 보면 운송 빈도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반입된 정제유 양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전문가 패널은 원유를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외국 북한 국적 유조선들이 이용됐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직접 정제유를 운반하는 유조선 중에 적재량이 가장 큰 시에라리온 국적 선박 다이아몬드 8이 올해 2월과 3월에 적어도 두 번 기항한 것이 한 예입니다. 이 선박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북한 유조선 세별 혹은 종림 2호에 비해 약 8배에 달하는 적재량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적재량이 더 큰 유조선으로 정제유를 운반하는 것이 소형 선박을 이용한 선박 간 환적보다 더 효율적인 운송 방법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파로 북한의 사치품 수입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문가 패널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전문가 패널은 올해 상반기 북한의 국경 봉쇄 공식 비공식 무역 경로 폐쇄가 사치품 수입 기회를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와 관련 올해 초부터 주류의 대북 수송이 비정기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대북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여전히 정교한 공급망을 통해 고급 승용차를 불법 수입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도 제3국에 있는 회사들을 이용해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리무진을 수입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제3국과 공조한 북한의 제재 회피 현황 중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우선 주요 군사협력 지역으로 꼽히는 중동 내 시리아와 이란의 사례가 눈에 띕니다.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의 보고를 인용해 작년 8월 북한의 기술자들이 시리아의 S-3 지대공 미사일 부대에서 작업을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지만 그 외 사항은 아직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미 행정부가 지난주 대이란 제재 복원을 발표하면서 대북 미사일 협력에 관여한 이란 관료를 제재하면서 양국 간 군사협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의 사례를 설명해 주시죠.
하어모, 김학철 등 북한 국적자 두 명이 2010년 초 현재 이란에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유엔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를 2009년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 기관을 주요 무기 거래자이자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 관련 부품의 주요 수출업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체드 스브라지아 미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는 28일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과 이란은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명백히 협력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란의 군수업체 샤이드 헤마트 산업그룹의 고위 관료들이 제재 대상에 오른 점을 양자 군사협력의 증거로 제시하면서 미 행정부가 이를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 회피의 또 다른 주요 지역으로 지목되는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행해진 제재 위반 활동은 없나요?
나미비아 당국이 올해 1월 전문가 패널에 북한 당국의 제재 위반 시도를 보고한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북한의 대북 제재 대상인 만스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의 자회사가 소유해 나미비아 당국이 동결한 부동산의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관련 자산을 나미비아 정부가 관리하는 신탁기금에 판매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 북한의 동상 건립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죠.
네, 만스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이 변경된 업체명 사용 등 신원을 모호하게 하는 방식으로 베냉과 기니의 동상 건설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만스대 그룹이 베냉에서 올해 8월 완공 예정 목표인 15에서 30m 높이의 동상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회원국의 제보에 따르면 북한은 기니 초대 대통령 아메드 세쿠 투레의 동상을 기니에 판매할 예정이었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동상 가격은 약 5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외부에서 제작해 올해 중반 기니로 배송될 것으로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송환 대상 해외 노동자 중 북한의 축구 선수들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보고서에 담겼습니까?
북한 축구 선수들이 벌어들이는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호날두라고 불리는 한광성은 2018년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전 소속팀 유벤투스로부터 연간 52만 유로, 미화 61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유벤투스에서 카타르의 알두하일로 이적하면서 총 431만 유로, 미화 506만 달러의 5년 계약을 했으며 이 중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27만 유로, 미화 32만 달러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탈리아 리그 아레초에서 뛰던 최성혁은 올해 1월까지 연간 2만 유로, 미화 2만 3천 달러 상당을 번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밖에 오스트리아 당국은 장크트 펠텐에서 활동하던 박광영의 계약이 7월 5일에 만료됐다고 밝혔다며 다만 국경 봉쇄로 인해 현지에 잔류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연례 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는 어떤 점이 언급이 됐나요?
제재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합돼 민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명시됐습니다. 송환 대상 근로자 중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격리 조치에 영향을 받은 이들의 임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표명된 것이 한 예입니다. 다만 대북 제재위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인도 지원 제재 면제 승인 절차를 이틀로 단축하고 면제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전문가 패널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내 활동하는 인도 지원 단체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What for us is very important in parentheses is that we have the humanitarian
이와 관련 대북 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대사는 28일 미국의 독일 마샬 펀드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인도지위 예외인정 면제 체제가 작동돼 제재로 인해 대북 인도지원 제공이 방해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다경 기자와 함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올해 연례 중간 보고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온전하지 못한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에 단결된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슨 버틀렛 친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은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t North Korea continues to have unprecedented success in evading UN sanctions.
버틀렛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가 해상 불법 활동뿐 아니라 사이버 영역, 노동자 문제 등 많은 분야에서 북한이 제재 회피와 관련해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광범위한 제재 회피 활동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며 보고서는 북한이 놀랄 만한 제재 회피 기술을 보여주고 있고 제재가 100%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don't think it's a great surprise. I think North Koreans have demonstrated remarkable skill in finding ways to work their way around sanctions.
매닝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2017년 찬성한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일정 기간 제재를 이행했지만 현재는 이행을 100% 수준으로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태풍과 홍수, 코로나의 영향 등으로 북한이 입은 피해를 고려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제재 이행을 꺼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nd I think given the disastrous internal situation now in North Korea with multiple typhoons, floods.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보고서가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제재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제재가 제대로 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f policemen are turning a blind eye to crime and allowing criminal activity to occur, does that mean we should
가령 범죄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것이 법의 지배가 작동하지 않고 따라서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법 시행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마이클 오웰런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적어도 대북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북한의 반발을 고려할 때 최대 한도로 제재를 가할 필요는 없다며 점진적인 제재 강화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점진적인 제재 강화에 더해 훌륭한 협상 전략을 병행하는 것은 더 좋은 방법이라고 오헨런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버틀렛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의 제재 불이행으로 제재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이행에서 단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se sanctions aren't as effective as they could be due to non-compliance from key member states, such as China and Russia. No matter how robust.
버틀렛 연구원은 또 제재에 구멍이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제재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대응책이 될 수 있다며 노동자 부분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 노동자만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북한 이를 피해 학생, 외교관, 관광객 등 다른 신분으로 계속해서 노동 현장에서 외발을 벌어들이고 있는 만큼 노동자의 범위를 심지어 외교관이나 일반 국민들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닐 바티아 신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제재 이행과 관련해 행동 대 행동을 통한 단계적 제재 완화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Where it's been sort of a step-by-step approach where you try to condition sanctions relief on specific
단계적 접근은 특정 행동에 대해 조건부로 제재 완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이는 엄청나게 섬세한 협상 과정이 필요하며 양측에서 똑같이 중요한 움직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바티아 연구원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에 대해 미국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며 결국 이를 분류하는 것은 외교에 달렸지만 큰 도전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어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안드레아 미하일레스쿠 전 국무부 대북 제재 담당 선임 고문이 밝혔습니다. 안식년을 받아 현재 페퍼다인 대학에서 강의 중인 미하일레스쿠 씨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선임 고문으로 대북 제재를 입안했고 지난해에는 국무부 정책기획실에서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정책을 담당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미헬레스쿠 전 고문을 인터뷰했습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 do believe that the next administration has to think about sanctions where we are, but it also has to be part of a bigger strategy. And with respect to sanctions specifically,
차기 행정부는 대북 제재의 현 상황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재는 더 큰 틀의 대북 정책의 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제재와 관련해 미국은 세 갈래로 구성된 접근법을 취해야 합니다. 북한의 해외 불법 활동을 고립시키고 미국의 제재 이행을 강화하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를 구상해야 합니다. 물론 동맹과 협력국들과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현재 대북 제재 이행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mplementation is not as thorough as it could be, largely because we're not coordinated and working as well with our allies as we were in the past.
제재 이행이 충분히 촘촘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미국과 동맹들의 조율 수준이 과거에 못 미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국은 제재 이행 정책과 접근법에 있어 독자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고 일본의 새로운 총리는 또 다른 접근법을 고려하고 있죠. 우리가 잘 조율하고 있지 못해 제재 이행이 약화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역과 불법 금융 네트워크 문제에 있어 그렇습니다.
불법 금융과 관련해 북한이 JP모건과 뉴욕 멜론은행 등 미국 은행을 이용해 대규모 자금을 세탁한 사실이 최근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무려 1억 7,500만 달러 규모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As the sanctions on North Korea are tightening, North Korea is finding new workarounds, setting up new shell companies, developing creative workarounds to advance their criminal behavior.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도 계속 새로운 회피 수법을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령 회사를 만드는 등 범죄 행위를 이어나가기 위한 창의적인 회피법을 개발하고 있죠. 미 재무부에 유출된 문건들은 겉핥기에 불과할 겁니다. 실제 북한의 자금 세탁 규모는 훨씬 클 것입니다.
대북 제재가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이행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지 않아서입니까?
So it's actually a bit of both. It is a lack of sanctions implementation. We do need to strengthen our sanctions implementation. But it's also about we don't have UN sanctions on cyber.
이행이 잘 안 되고 신규 제재가 없다는 것이 모두 문제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의 사이버 분야에 대한 조항이 없죠. 지난 몇 년간 북한이 가상화폐를 훔치고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이버상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시정돼야 합니다. 2014년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은 북한의 사이버 분야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줬는데 현재 북한의 수준은 그보다도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사이버 분야 말고는 신규 제재가 더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Well, we need to clarify what luxury goods mean, largely because North Korea is still able to work around so well with regards to the luxury goods.
사치품의 정의를 더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북한은 사치품 관련 규정을 너무 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에서 흔히 생각하는 사치품은 고가의 명품입니다. 하지만 북한인들은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물품을 해외에서 조달합니다. 그 유통망을 단속해야 합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 조력자의 대부분은 중국 기업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한 워킹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There would be a great opportun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o largely work looking a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how to better enforce them.
워킹 그룹은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더 잘 이행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두 나라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 영토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행위를 찾아내고 이를 중단시킬 최선의 방안을 함께 고안하는 겁니다. 매달 혹은 두 달에 한 번 만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도 자국 영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또한 자국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일어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할 겁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중국 금융기관을 미국이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The working group would provide meeting on a regular basis and identifying what kind of areas North Korea is targeting within China.
워킹그룹을 통해 그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미중 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북한이 중국의 누구와 어떤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지 찾아내는 겁니다. 만일 중국 정부가 제재 회피 방조 행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자국 영토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중국 정부가 대응할 기회를 먼저 줘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일 중국 정부가 파악을 했으면서도 천천히 대응한다면 미국은 중국 업체들을 처벌할 의무가 있고 필요하다면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도 가해야 합니다.
북한은 중국 외에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도 제재 회피를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Well, it has been important largely because North Korea has those legacy relationships in Africa and Southeast Asia. And North Korea has been using those channels for decades, and that relationship has.
북한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수십 년간 구축한 관계들을 이어오고 있고, 이는 북한의 무기 개발을 위한 외화 획득에 기여합니다. 미국과 동맹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제재 이행을 강화하며, 북한이 그 나라들을 떠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기회를 주고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미국과 동맹 차원에서 북한에 협력하는 업체들의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단계적으로 비핵화 로드맵을 실행하는 데 있어 제재 완화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안이 있습니까?
The next administration has to think about what are the areas that they can ease and what are the areas that they can easily be snapped back.
차기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면 어떤 분야를 완화할지, 어떤 분야는 완화해도 쉽게 복구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이나 섬유 삼업과 같은 분야는 다른 경제 분야들과 매우 긴밀히 통합돼 있어 한번 제재를 완화하면 복원이 힘든 분야입니다. 행동 대 행동, 단계적 접근법을 택한다면 어떤 분야에 대한 제재를 먼저 완화할지 생각하고 또한 북한의 요구를 예상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금지선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대북 제재 담당 선임 고문을 지낸 안드레아 미헤일레스쿠 씨였습니다. 대담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추적 중인 용의자가 5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용의자들은 상당수가 올해 기소되는 등 최근 들어 미 법무부 차원의 북한 관련 조치가 급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미 법원은 2018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 법원에 기소돼 현재까지 미 연방수사국, FBI의 추적을 받고 있는 싱가포르 국적자 타니뱅과 관련한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타니뱅을 기소한 미 검찰이 매 60일마다 그의 현황과 관련한 서한을 재판부에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년 7개월간 아무런 변화 없이 법원에 계류 중이던 타니뱅 사건에 움직임이 관측된 겁니다. 어떤 배경에서 미 법원이 타니뱅의 현황을 알고자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장기 계류 조짐이 보였던 대북 제재 위반 사건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타니뱅처럼 대북 제재 위반을 비롯한 북한 관련 사건으로 미 연방법원에 기소돼 소환 대상이 된 용의자는 지난 몇 년간 크게 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1일에는 북한 국적자 리정철과 리우경, 그리고 말레이시아인 간치림 등 3명이 대북 제재 위반과 금융사기, 자금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미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면서 물품을 구매해 북한으로 수송했고, 이 과정에서 미 달러로 결제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리정철은 이미 2017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살해 사건에 연루돼 북한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이번 기소로 미 사법당국의 추적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5월에는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인 5명이 대거 기소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들 용의자 33명은 모두 조선무역은행과 이 은행을 통해 운영된 위장회사 소속 직원들로 미국의 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법, 대량살상무기확산제재법, 국제돈세탁, 은행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올해 2월에는 중국의 통신기업인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에게 대북제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화웨이 창업자의 딸인 멍 부회장은 현재 캐나다에 구금된 상태로 미 검찰은 미국으로의 송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절취한 암호화폐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인 테니닌과 리자동, 그리고 북한 해커 박진혁, 중국의 단둥 홍샹 실업 발전의 마샤홍 대표와 회사 관계자 3명 등도 미 사법당국의 기소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말레이시아에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북한 국적자 문철명은 미국이 신병 인도를 요청한 것으로 현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처럼 미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는 용의자들은 46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현재 수사 중이거나 아직 미 법원이 공개를 허가하지 않은 사건까지 합치면 실제 미 정부가 추적 중인 용의자는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미 정부의 추적을 받고 있는 용의자들은 모두 기소 시점이 2018년 이후며 대부분 올해 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만큼 대북 제재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한 형사 기소가 최근 들어 급증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 재무부와 국무부 등의 북한 관련 제재 조치가 주춤한 상황에서 미 검찰을 비롯한 FBI 등 수사기관들이 대북 제재 위반 행위 등에 연루된 북한 국적자와 제3 국적자 등을 활발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 법무부가 전통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관여 정책을 추진할 때 재무부 등 관련 부처들은 이에 맞춰 움직이지만 법무부는 이런 정치적 결정과 상관없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매튜하 연구원은 2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큼 이를 집행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기존 재무부의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Overall, I see the Department of Justice's recent action as reinforcing already existing U.S. Treasury sanctions. While imposing sanctions is important, enforcement is equal.
법무부의 대북 몰수 소송과 형사 기소 등은 재무부의 북한의 해외 불법 활동과 금융망 그리고 북한의 수익 창출을 돕는 제3국적자들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후 이 같은 정보는 재무부 차원의 제재 관련 수사나 이후 제재 조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현재 대북 제재 위반이나 북한 관련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 중인 나라는 미국 외에도 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김정남 살해 사건에 연루된 북한 국적자 4명을 인터폴의 적색 수배 명단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또 싱가포르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는 자국민 탄위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교회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의 국방 고위 관리가 북한과 중국의 공동 대표단이 올해 초 이란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만남의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의 관여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펙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29일 VOA에 북중 공동대표단의 이란 방문은 올해 초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I have never ever seen a joint delegation of Chinese and North Koreans visit Iran ever. This is the first time I've ever seen it.
백톨 교수는 이스라엘 정보원을 통해 관련 동향을 파악했다며 정보 분석 전문가로서 40여 년 동안 관련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해왔지만 북한과 중국이 이란 방문 공동대표단을 구성한 건 자신이 아는 한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공동대표단 방문이 앞으로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톨 교수는 이번 회담 의제가 북한과 이란 간 불법 무기 거래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다며 사실이라면 중국은 오랫동안 북한의 불법 무기 확산 논란에 연루되길 꺼려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Perhaps trying to deconflict what they would sell the Iranians in the future and what programs, new programs they would bring about and what the Chinese would be doing.
다만 한 가지 높은 개연성으로 향후 북한이 이란에 판매할 무기나 제공할 핵 개발 사업과 관련해 중국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야기될 수 있는 논란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 조율 성격으로서 이번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의 관여 배경에 대해 이란산 석유 수입이 경제 성장에 동력이 된다는 점과 최근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유럽의 동맹국들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외교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동기가 작용했을 수 있다고 백톨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체드 스브라지아 미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는 28일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과 중국이 올해 공동대표단을 꾸려 이란을 방문한 배경을 묻는 백톨 교수의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그 같은 회담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So I have to kind of avoid speculating on what the message is or the intent is behind the Chinese or the North Korean action.
스브라지아 부차관보는 중국과 북한이 공동대표단을 구성한 의도에 대한 추측은 자제하겠다면서 그러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미국은 북한과 중국, 이란 사이의 교류가 안보 분야의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관영 IRN 통신은 지난 9일 모지타나 졸르르 이란 국가안보외교위원회 위원장이 한성주 주 이란 북한 대사를 만나 미국의 제재에 맞설 제재 국가 모임을 발족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중 공동대표단의 이란 방문 정황과 최근 미국의 제재 정책 저지 움직임을 연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제재 정책을 저지해 정치적 패배를 안긴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 북한과 이란의 움직임을 마크에서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it goes beyond that into sort of the political losses they hope they can impose on the United States.
반면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북중 공동대표단의 이란 방문이 무기 거래와 관련된 논의였다면 매우 이례적인 성격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정황만으로는 의도나 목적에 대해서 분석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you need some more information because it's very counterintuitive. Certainly not something I would expect.
핵 합의에 의거해 다음 달 10월 중순에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 금수가 종료되기 때문에 중국과의 논의가 이루어졌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만 이 과정에서 북한이 연루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모 전 조종관은 이 같은 움직임은 전혀 예상 밖이라며 어떤 정부기관이 관여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정보 없이는 추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가 이어지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5년 9월 30일 영화 에덴의 동쪽으로 유명한 미국 영화배우 제임스 딘이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그의 나이 24살이었습니다. 제임스 딘은 이날 포르쉐 스파이더 550을 몰고 캘리포니아주 셀리나스의 한 자동차 경주장에 가던 중 과속 질주하다가 마주오던 차와 정면 충돌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1931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난 제임스 딘은 9살 때 어머니를 잃은 후 숙모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후 제임스 딘은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텔레비전 쇼에도 출연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임스 딘은 영화 에덴의 동쪽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지만 세 번째 출연작 자이언트가 개봉되기도 전인 1955년 9월 30일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 많은 팬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제임스 딘은 사망 후 반항과 고독의 상징 그리고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66년 9월 30일 81년 동안 영국의 보호 아래 있던 아프리카 남부의 베추아날랜드가 보츠와나 공화국으로 독립합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트란스발 지역에서 이주해온 보호 사람들과 보츠와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자 보츠와나는 1885년 영국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영국은 1885년 4월 31일 베추아날랜드를 영국의 보호령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1964년 베추아날랜드는 영국의 영연방으로부터 독립하고 민주자치정부로 인정해달라고 제안했고 1965년 수도를 가보로네로 이전하게 됩니다. 영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1966년 9월 30일 베추아날랜드는 보츠와나 공화국으로 독립국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보츠와나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는 독립운동가 출신인 세레체 카마가 선출됩니다. 세레체 카마는 1980년 숨질 때까지 보츠와나를 통치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